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사무엘 상 강해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왕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권력이 뭘까요? 권력. 권력의 한 가지 정의는 다른 사람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흔히 한 국가의 지도자나 아니면 내 위에 있는 보스나 아니면 가장의 또 가정의 또 머리가 되는 그런 아빠를, 아버지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지만 또 한 가정의 실제 권력은 아내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권력이 또 이 어린 아이도 가정 내에서 권력자일 수가 있습니다. 포스가 넘치죠. 아이들이 어떻게 권력을 휘두르는가. 울거나 떼를 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부모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부모의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부모에게 한 대 맞죠. 회초리를 통해서 내가 가진 권력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려던, 휘두르려던 그런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그 나라에 만족스러운 권력자를 가졌죠. 사사기의 혼돈을 끝내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평화로운 시대를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에서도 벗어났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8장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사사로서 역할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제 두 아들에게 그의 사사직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단은 아니고 부엘세바 지역을 다스리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블레셋과 또 다른 주변 나라의 위협도 끊임없이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습니다. 더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들의 이 불안한 상태를 변화시켜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동안 열두 지파로 나뉘어서 그냥 그 지파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을 이끌어줄 강력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왕을 세워서 그에게 권력을 주고 그 왕을 통해서 안전과 번영을 이루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내용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그 평생을 늙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옳게 판결하여서 그 나라의 평화를 이룬 그러한 실질적인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 강력한 왕을 백성들은 리더로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배신감과 거절감 같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신감을 느낀 것은 사무엘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배신감을 느끼시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기능을 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한 동의가 있고 나서 모세는 소를 잡습니다.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 피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세워진 언약이 이루어진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서 너무도 분명히 세상 왕들을 정복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그런 세상 왕은 아니지만 오히려 세상의 왕들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점점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고 그 대신 강력한 주변 나라의 왕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무엘에게 나와 우리도 저런 강한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왕을 구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것,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겠다라는 그들의 언약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날이 올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에게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서 17장 14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본을 가지고 가까이 두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갖지만 그것으로 형제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왕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이상적인 왕의 모습과 달리 그 왕의 제도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독소를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제도의 그런 뭐라 그럴까 나쁜 영향력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해서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시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아기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 예, 왕의 제도가 나오죠. 남자들을 군대에 징집하고 또 또 똑똑한 사람들을 또 나라에 돈을 주면서 일하게 하고 거의 종으로 삼고 오히려 그러한 너희들이 택한 왕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게 됐다. 너희가 고통으로 신음하게 된다라는 그런 왕의 제도에 안 좋은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왕의 제도가 한 국가를 효과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 체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치명적인 독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왕에게 부여되는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을 맛본 왕은 쉽게 그것을 내놓지 못합니다.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휘두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왕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통치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 땅에서 힘 있는 사람, 가진 자들 그들 편에 서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권력은 정의와 공평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누르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제도에 그런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왕을 요구합니다. 19절 이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왕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특별한 나라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좋고 안전하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살게 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에는 이제 왕들이 세워집니다. 사울왕부터 다윗, 솔로몬, 여러 왕들이 세워지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까 그 신명기 17장에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런 왕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더 큰 힘센 제국들,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왕들이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궁극적인 미래를 내다보셨던 것 같아요. 인간이 세운 왕들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그들이 휘두르는 권력이 얼마나 힘이 없는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 진정한 메시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 그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온 땅에 보여주시기 원했던 그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던 중에 한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게 기름 부어 세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세상 만사를 모든 세상을 바로잡을 그러한 절대적인 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그리고 곧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께서는 인자인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항의하죠.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 그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악과 불의를 끝내고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왕이 와서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그것은 결코 유대인인 베드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는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었고 어려서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렇게 무력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것은 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이 기대해왔던 메시아의 모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랐던 다른 제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권력을 나누어 갖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내가 넘버 투다, 내가 넘버 쓰리다, 서로 자리 싸움을 했습니다. 서열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 엄마는 주님이 주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주님 왼편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죠. 이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분열됩니다. 분하게 여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처럼 권좌에 올라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님을,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음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결코 그 죽음과 그 고난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세상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제가 좋아하는 킬리만자로 표본에 나오는 가사인데요. 이 가사처럼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그리고 직장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자신이 고난당하고 자신이 손해보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좀처럼 선택하기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그렇게 남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그러한 분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장면이죠. 주님이 사용하신 권력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것이 진짜 권력임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약육강식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현대사회에서 섬김은 약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은 큰 자들의 몫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능력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자신이 가진 자원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또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왕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권력은 무엇입니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자녀로서, 또한 직장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저와 여러분은 각기 크고 작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나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나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보이는 왕을 구하고 그 권력을 나누어 갖기 원하는 세상에서 영원하신 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또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